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그러한 삶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또 사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상황들이 현재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뭘 결정할 것인가? 그럴 때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더 생각했는가? 현재 뭐 퀴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더 먼저 구할 것인가? 다 구하면 좋겠죠. 근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하면서 뭐 여자친구냐 어머니냐 뭐 아빠냐 엄마냐 선택하면서 실제로 구할 힘이 없죠. 수영을 잘하거나 혹은 또 빠질 일이 없거나 그냥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선택에서 사람마다 다 성향대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MBTI에 따르면 E성향, I성향, T성향, F성향, J성향, P성향. 그래서 성향을 선택하는 걸 보고 그의 MBTI를 알게도 됩니다. 너 T지, 너 F지, 너 그렇게 선택하는 거 보니까 너 J지, P지. 현재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위해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건 진로의 문제죠. 진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10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 내 10년 후 졸업 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과를 가야겠다. 문과를 가야겠다. 또 전공을 선택할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그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볼 때의 선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선택,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과거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과거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제 이거는 상황의 선택이 아니라 이해의 선택이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걸 나빴다고 생각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선택을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럼 앞으로의 선택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져야겠다.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과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미 한 선택이지만 그걸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샀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요. 샀습니다. 바꿔요. 선택을 했지만 그걸 계속 바꾸기 때문에 또 바꾸게 되고 또 반품하고 또 반품하고 또 바꾸고 아니면 샀다가 후회해서 또 다른 거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다른 거 사고 과거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왜 화를 못 냈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심하게 왜 말을 못 했을까? 내가 왜 좀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더 세게 말해야지. 더 악하게 말해야지. 더 강하게 말해야지. 그는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갈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유언을 했다가도 그걸 또 뒤집어요. 했다가도 뒤집고 그걸 또 수정하고. 예수님 믿었다가 했다가도 나중에 안 믿는다고 했다가 또 믿었다고 했다가 또 안 믿는다고 했다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믿음은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끝. 그가 눈을 감는 순간 그는 그냥 모든 것에 대한 아무 선택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기는 하겠죠.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보기는 하겠죠.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죽기 전까지 우리들은 계속 선택합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기준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그 모든 그냥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일치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구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과학 지식이 있는 한 우리는 지금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것뿐이지. 그게 실감이 안 난다면 시계를 보세요. 시간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초, 2초, 3초, 4초 지나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데 지금도 내가 운동하면 살고 운동 안 하면 죽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죽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으면 또 살아요. 그러니 지금도 매 순간순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덕극해서 그 순간의 차이로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사고 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야, 한 발만 늦었어도 한 발만 빨랐어도 그가 살았을 텐데 그게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 그래서 위험을 피했다 혹은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뭐 문제가 생기더라 힘들더라 아, 난 하나님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믿고 학교 생활 시작했는데 학교 생활 힘들어요. 하나님 믿고 직장 생활 했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야,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의미가 없네. 하나님 믿고 직장 생활이 편할 줄 알고, 하나님 믿고 결혼 생활이 아주 탄탄대로일 줄 알고, 하나님 믿고 학교 생활이 아주 그냥 아주 훤하게 펼쳐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잘 되고 편하고 돈 벌고 혹은 또 내 뜻대로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입니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괴로워도 그게 뭐 외로워도 뭐 다 악해요. 난 하나님 의지할 거야?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그건 무의미한 겁니까? 아, 나 외로웠기 때문에? 아, 모두가 다 악한데? 모두가 다 작당을 하고 모두가 다 악에 빠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친교와 혹은 또 교제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 롯과 그의 가족은 얼마나 외톨이였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큰 가치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다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뭐 향락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으로 잿더미가 됐는데 그걸 빠져나온 롯의 가족이 의미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항상 그런 식입니다. 여기서 돈을 벌고 재미를 누리고 뭐 향락하고 즐겁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로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구나. 결국은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 하나님 뜻에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것이 좋은 것임을 생각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의 선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과거에 대한 선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미래에 대한 선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 그때 그 선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절망의 끝은, 욥이 고백했지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뭐 뭘 실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까지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아, 내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좋게 나아가는 마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불평으로 나아가고, 왜 자녀가 부모님한테 원하는 게 있지만 원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는 왜 이걸 안 사주세요? 막 땡깡에 혹은 또 뱅글뱅글 돌면서 난 사줄 때까지 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문 쾅 닫고 혹은 막 발 구르고, 뭐 부모님은 그래서 아유 어떡하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너 원하는 거 해줄게. 부모님은 혹시 그럴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떨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고 내가 망치고 혹은 또 내가 더 악하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실지 아니면 심판을 준비하실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의 선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자학하고 우울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 주여의 주여는 주님은 아닌 거죠. 아이고 이런 뭐 안타까운 탄식일 뿐이죠. 탄식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쓰는 용어일 뿐이에요. 관용어구일 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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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은 그냥 관용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 때가 언제겠습니까? 선택으로 염려할 거예요. 선택의 순간. 아닌 거는 또 굳이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오른손으로 먹을까, 왼손으로 먹을까, 찌개를 먹을까, 아니면은 뭐 국을 먹을까, 이런 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런 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염려가 되는 일들이죠. 염려가 되는 선택, 중요한 선택, 염려가 되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염려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이 모르시고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니? 난 처음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계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왜 그러니?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세금을. 세금을 내. 저희가 돈이 없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재산세 내고 뭐 범칙금 내고 혹은 주민세 내고 뭐 소득세 내고 뭐 하여튼 세금 낼 게 엄청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 문제로. 그 주님은 대책이 없고 어떡하지? 내가 세금을 못 모았네.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지금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끄집어 올려서 거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로 세금을 내라. 기상천외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세금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지. 주님께 대책 없이 계획 없이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다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은 어떤 상황이나 혹은 환경이나 혹은 또 반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각은 나에 대한 지각도 포함됩니다. 내 마음 상태와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내가 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말할까요? 그 두려워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 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끝. 그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세금을 내도 되는 걸까요? 내가 이 부당한 이 정부와 부당한 이 환경에서 내가 과연 세금을 내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세금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없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부당하고 왜냐하면 그 세금의 주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세금 문제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불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 불복종? 이거를 엎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순순히 이걸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 근원에 있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속에 그거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내가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내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나?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룰 수가 없나? 난 이런 사람인가? 그런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집 개도 나를 빤히 쳐다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개가 나를 빤히 쳐다봐요. 그럼 알아차려요. 왜냐면 내가 당기고 있었거든. 내가 당기고 있어 딱 보더니 빤히 쳐다봐요. 어쩌라는 거지? 개도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고 말 안 해도 빤히 쳐다보는 그곳으로 주인님 뭐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의도를 다 예측하고 예상해서 거기다 자막을 달아도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이 의도가 없겠냐. 그걸 선택하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가치 기준과 선택의 상황들이 없겠냐. 아무 생각이 없겠냐. 주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준비가 돼야 선택이라는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뭐 육지선다 해서 5번인지 6번인지 그 중에 결정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게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그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계획은 잘될 계획 혹은 망할 계획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흥할 계획, 발전될 계획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계획이에요. 내가 이거를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계획이에요. 그게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 세상을 움직이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천지창조를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면 굳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보다도 더 어렵고 난해하며 복잡한 게 인간이고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는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거기서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을 왜 만드셨어요?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새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기에 협응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아주 고귀한, 아주 값비싼 백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귀한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냥 흙이에요. 흙. 흙. 그러나 이 흙이 장인의 그 손길과 그리고 그 흙을 새롭게 그 요소를 변형시키는 고온과 그리고 또 변형을 통해서 아주 깨끗한 이 사기로 만들어서 백자로 만들기 위한 그 장인의 노력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가만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또 그것을 빚어가는 손길에 붙들리는 순간 흙이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자로 바뀌고 모든 예술품이 물감이 혹은 천이 혹은 대리석이 그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깎이고 또 변형되고 잘라지고 붙여지고 해서 놀라운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특별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본연의 인간 본연의 그 원초적인 것을 받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그래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단련과 훈련과 연단과 실패와 좌절과 또 시험과 유혹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작, 걸작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게 바로 삶인 것이고 성경에 사무엘에게 사울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선택. 사울의 선택은 뭐였냐면 사무엘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와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동요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왕이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가 어떻게 선택을 했었어야 됐을까? 그런 게 하나님을 의지할 중요한 순간인데 거기서 사울의 선택은 뭐였냐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내가 대신 제사를 지내마.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자기가. 사울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떡하니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 아닌데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복식을 갖추고 제사장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는 순간에 사무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끝나고 며칠 후에 온 것도 아니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이유. 요즘 프로그램은 뭐 하나 나오면 꼭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장면이 또 나와요. 요즘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 그럼 그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나중에 또 인터뷰를 또 따가지고, 그때요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왜 나왔는지, 왜 들어가는지, 왜 그때 그랬는지, 그리고 그거를 따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경기를 끝나고도 선수들한테 다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거 꼭 물어봐요. 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같아서 잘 못 보겠더라. 그런 인터뷰 그런 거. 닭살이 돋아. 이상하게. 근데 그런 장면이 많아. 사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백성은 흩어지고요. 사무엘은 당신은 안 오고요. 전쟁은 치러야 되겠고요. 제가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급해서, 내가 다급한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했지, 뭐는 생각 안 했냐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이런 거는 하나 생각 안 하고, 아, 제가 괴로워서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이 안 되겠다. 왕으로 오래 갈 수 없겠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탁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결과를 지켜주셔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걸까? 본문 말씀에 그렇게 감사하고 의뢰하면 그러면 상황이 딱 펼쳐지고 결과가 딱 나오고 그래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까? 할 때 의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의 본질은 사실 마음과 생각이에요. 상황과 결과가 아니에요. 상황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그것은 오래 가는 거죠. 그것은 영원하기도 하는 거죠.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먹고 살고 혹은 위기는 지나가고 혹은 비가 올 때 혹은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칠 때 그것은 잠깐 있는 그런 변화인데,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건 오래 가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그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결과는 그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결과가 항상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상황과 결과를 어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 욥이 시험을 당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막 밀어닥치는 재앙과 그리고 그 고통들이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쓰러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과 생각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또 의지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지만 거기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마음과 생각의 온전함이.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문제 상황이 또 비슷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찾아와요. 그의 선택은 뭘까?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때가 됩니다. 전 사정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고 거기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다윗이 거기 함께 해야 되나 같이 갔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돌려보내세요 해서 블레셋 왕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 침투를 해서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자녀와 소유를 다 뺏어갔어요. 자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족도 다 소유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와보니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일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죽여야 되나?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쫓아가라. 다시 찾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도대체 저보고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제 뭘 하냐면은 하소연하는, 한탄하는 거예요. 술 한 잔 걸치고 주정하는 거와 매 한 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주정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한탄하고, 하나님도 저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다윗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 의지하니까 그가 자기 상황 의지했으면 나를 죽이려는 저 부하들을 어떻게 죽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혹은 또 이 피해를 어디서부터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새로 자녀를 만들어야 되나? 새로 부인을 얻어야 되나? 난 이제 또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지? 자기가 막 머리를 막 굴리면서 내 살 길만 생각했으면 사울왕을 또 똑같이 따라했겠죠. 사울왕이 했던 것처럼 나 살기만 생각했으면.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알고 또 상황이 정말 너무 극도의 그런 악한 것도 알고 또 아말렉이 어디로 가서 뭐 사방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자체도 이 모호한 상황인데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주신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왜 저를 이렇게 하시는지 왜 저를 괴롭게 하시는 이런 여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겠냐.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이들을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그 군대를 더 들어가기 전에 이걸 쫓아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따라가다가 갈 만한 방향 어느 쪽으로 갔을까? 아말렉 그 사는 곳이 거기니까 아말렉 사는 곳이 거기 아말렉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럼 일단 글로 가보자 하면서 가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하나를 만나서 아 그들은 어디에 지금 숙소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정보를 들으면서 그래서 급습해서 다 사로잡고 또 다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이러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정말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에 대한 계획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 선택 삶의 선택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그럼 뭘까요? 그럼 뭐 결정이 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8절, 9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참돼야 돼요. 그게 참된가? 그걸 생각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는 게 그것이 경건한가?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정결한가? 그게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생각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참되지가 않아. 그건 거짓됐어. 그게 거짓됐다는 걸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그건 거짓이야.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게 경건한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나를 자학하고 세속적으로 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옳은가? 그게 바른가? 누가 봐도. 당장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아 아니구나 해야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끼어 맞추는 거지. 그게 정결한가? 그게 정결한가? 그게 순수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랑받을 만한가? 사람들이 아, 참 그 결정을 듣고 아 너무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지 칭찬받을 만한지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참 좋은 선택이셨어요.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 예전에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한 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아주 용사처럼 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이받아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두 배, 세 배로 내가 갚아내야지. 칭찬받을 만 하겠냐고요, 그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무슨 덕이 있든지, 지금까지 뭘 했든지, 무슨 뭘 해서 아, 참 덕이 있습니다. 라고 했든지. 기름이 있든지, 기름은 이게 칭찬, 이게 칭송이에요, 칭송.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게 있든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덕이 있고 칭송을 받는 그런 기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알 만큼 안 사람이었다고 했는데도 지금 배운 사람이 왜 이러세요?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세요? 이런 데서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주도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게 지금 할 행동이냐고요. 가룟 유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저희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팔았어요. 뭐 뮤지컬에도 나오지만. 그럼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책했어요. 그래서 돈도 다시 돌려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제자들에게 다 이제 제자들 알게 됐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알게 됐으니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성하고 그래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온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면 근데 거기서 덜컥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어쩌자는 거예요. 지극히 사탄적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의 삶도 그랬으니까.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거기서의 선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실수와 어리석음은 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중요한 건 현재 또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 또 선택하는 거예요. 옛날의 죄도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게 차라리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리석어지는 거고 또 현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옛날에 못했지만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지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작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살아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투표를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무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세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일들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또 우리의 삶에 기억되겠사오니 내가 그때 뛰쳐나갔는가, 내가 그때 포기했는가,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다 슬프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는가, 그래서 가장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의로운 정결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선택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 넘치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